이제 학계에서로 오늘 되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이 남았어요. 자,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보게 될 메시지는 학계에서를 통해서 학계가 주었던 네 개의 설교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설교에 해당되어집니다. 참 학계는 친절한 설교자였어요. 그날의 날짜를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학계에서 구조를 나눈 것은 정말 너무 쉽습니다. 그냥 날짜에 따라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딱 네 번으로 아주 몇 개월 짧고 굵게 설교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참 위대한 설교자다. 이런 학계에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세 번째 메시지인데 저희가 이제 두 주를 못했고 3주 만에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스케치를 좀 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하여서 이제 광복을 맞게 됐어요. 근데 사실상 광복은 아니었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밖에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어떤 작업에 들어갑니까? 성전 재건 작업에 바로 투입되고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왜 성전 작업이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성전 작업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도 그렇게 국력을 총동원하여서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 때 성전을 짓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죠. 그때 당시의 성전과 지금의 예배당 건축을 동일시하면 신학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관용적으로 지금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성전 건축과 신약의 예배당 건축을 동일시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예배당은 말 그대로 예배당인데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의 신학적인 내용을 여기 부과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왜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성전에 대한 강조를 했고 다윗과 솔로몬도 금은보화를 전부 다 총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다 돌아오면서도 그들이 했던 첫 번째이고 최고의 과업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짓도록 했던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성 들여 짓도록 했고 학계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그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여가면서까지도 강조하였던 내용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성전 건축이냐는 겁니다. 왜 도대체 왜 성전이 뭘 지향하고 있었어요? 우리 두 번 봤잖아요. 그 첫 번째 지향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은 중요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성전으로 오실 분이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금으로 덧칠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도 성전을 그렇게 짓자는 말은 이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신학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더불어서 결국 어디로까지 연결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성전으로 지어져갈 성도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1, 제2 성전에 대한 강조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에서의 성전 건축 이 이야기는 지금 예배당 건물 올리자 이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덧입혀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답게 지어져갈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 학계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 지어지고 있는 성전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 먼저 성전이 되셔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허무시면서까지 성전으로 지어져갈 우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꿈을 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담겨진 곳이 바로 어디예요?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구약시대 때 그 상징으로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제 먼저 머릿속에 두시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고레스 칙령 하에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곧 중단되고 말았죠. 왜 중단됐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그렇죠? 방해자들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학계의 1, 2장을 통한 고발은 뭡니까? 한마디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예요. 하기 싫었어요, 사실. 그럼 삭개가 어떤 고발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집 짓기에는 빨랐고 농사 짓기에는 빨랐는데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 없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 학계는 그들의 그 실생활의 내용을 파고들면서 지금 그 고발을 하고 있는 거고, 스가랴 같은 경우는 동시대의 설교자로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묵시에 관한 내용을 받아서 그 묵시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조언했던 거란 말이죠. 학계는 그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1장에 찾진 않겠습니다. 그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 집 짓기에 빨랐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비가 줄줄 새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지금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에 더 바빴고 빨랐고 관심 많았던 그들의 하나님의 것에 관심 없었던 그들의 그 마음을 고발했단 말이죠. 멈춰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려 15년, 15개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프로젝트가 멈춰진 지 한 달만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런데 짓다말은 저기 볼품없어 보이는 제2성전이 무려 15년 동안이나 벽돌이 올려지다가 멈춰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흉물스러웠을까요? 우리 15년간 중단되었던 그 공사가 학계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학계는 이 짧은 네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 지난 마지막 시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어요? 중간쯤 짚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그들의 교회 안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원로급들을 중심으로. 그 원로들이 어떤 원로들이셨어요?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과 그 화려한 것을 머릿속에 필름처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2성전이 너무나도 볼품없게, 너무나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왜요? 그런 제1성전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성전의 겉모양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자, 지난번 2장 9절 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나중 영광이 더 큰가요? 제2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학계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 이 성전으로 상징되어질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 나중 영광의 크기가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를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왜요? 우리에게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요, 우리의 상상 속에서도 가능치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나라일 거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나중 영광의 크기가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뭐 강남의 저 빌딩숲, 저 뉴욕의 빌딩숲, 막 세상의 화려한 문물, 막 지금 막 첨단의 시대를 달리고 있고, 지금 뭐 AI가 어쩌다니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저 어둠의 세력들을 방어는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죠.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근근히 막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조금만 열어보십시오. 그때 뭐가 보여올 것이냐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보여오면서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지가 눈에 들어오는 그 사건이 믿음 사건인 거예요. 오늘 학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실망하지 마. 겉모습을 보지 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 중요합니다. 2장 5절 보시죠.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성전 짓는 사건의 그 핵심,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2장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아하. 이 성전 짓는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라는.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완성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성전을 다시 지음으로써 지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영이 절대로 너희,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까 무슨 말이야?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되죠? 예, 그렇죠? 맞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성전건축이 그래서 중요해. 이게 출애굽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장 5절의 말씀에 끄트머리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성전건축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책망과 더불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 보시죠. 일단 10절. 자, 10절.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제가 말씀드렸죠.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는 굉장히 친절한 선지자입니다. 네 개의 설교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뒀고, 이게 날짜를 뒀습니다. 날짜. 일단 여기 날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역에 이 아홉째 달 24일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당시 팔레스타인 땅 기후상 이른 비가 내려져야 되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번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9월은 이른 비가 내려져야만 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강이 많지 않고 지금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게다가 관계수로도 잘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1년 중에 몇 달은 반드시 이 비가 내려야지만이 그 해의 농세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농업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우리 전남 전북 쪽에 고향이신 분들이 교인들이 좀 되시는데, 지금 전남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저수지가 다 말라버리고 농사에도 지장이 되고, 섬 지역에는 씻을 물도 없어가지고 지금 정부 공공기관에 물을 갖다 막 나르고 막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도 얼마 작년에도 그렇고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제 그 옆에서 이제 그 집사님 이제 새롭게 사업 시작하시는 모습 보니까, 남자가 한번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떨까요? 꼼꼼히 지역 조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알아보죠. 사람들에게 연락하셨겠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뻔해요. 아주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이건 우리 열심은 안 돼요. 우리의 애달은 마음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에요. 이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9월 24일 이 즈음이 이른 비가 와야만 되는. 마침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깊은 갈증이, 이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농사가 다 망쳐지게 되어지고 깐부기 재앙, 우박 재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때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하나님 비 내려주십시오. 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간절히 구해야 됐을 그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1년 12달 365일이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보다 더 복된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 제게 은혜 좀 주십시오. 은혜 좀. 하나님 우리 믿지 않은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저 황폐하여진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평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였단 말이에요. 자, 그때 자 어떤 말씀이 이제 학계를 통하여 주어지고 있는가. 오늘 조금 복잡해요. 자, 11절 가보시면 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이제 학계입니다.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아하. 지금 어떤 명령을 준 거예요? 학계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을 불러다 놓고 율법에 관한 질문을 던져봐라. 우리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학계가 두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12절과 13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 보시죠. 12절. 자, 한번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조금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다시 눈을 12절에 더 보시면 자 어떤 옷자락을 만드는 천으로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자 거룩한 고기가 뭘까요? 주로 아마 제단 위에 드려지는 율법에서 거룩하다고 부정하지 않다고 정하다고 한 그 고기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옷자락에 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학계가 선지자들에게 던진 제사장들에게 던진 거예요. 그 싼 고기를 다른 떡이나 국이나 다른 어떤 것에 닿았으면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그 부정한 것이 성물 즉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또 대답도 했다죠. 12절에 대답도 나오죠.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부정한 것에 그 거룩함이 전염된다 안 된다? 안 된. 지금 세 분의 눈빛이 흔들리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요. 뭐요? 거룩한 고기를 이 옷자락에 쌌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에 갖다 댔어요.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에 등장하고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질문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3절 가보시면 자 이것도 다 같이 자 이건 뒤집어진 질문을 던져요 이제 뒤집어진 질문은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뒤집힌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을 던진 겁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여기서 예를 든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학계도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여러 물건들 가운데 하나를 딱 만질 경우 특별히 이제 제사에 사용되는 제사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만졌을 경우에 이게 부정하여집니까? 부정하여지지 않습니까? 부정하여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구약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는 성문 밖에서 7일 동안 있다가 들어오도록 했어요. 정결의 예식을 거친 후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의 상징이고 대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사망의 결과이고 사망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의 대표로서가 시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으나 부정은 전달된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거룩함은 전달되지 않으나 부정은 전달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함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의 부정은 전달돼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분이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12절, 13절은 성경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소위 죄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보편성이라는 게 뭐예요? 70억 인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이것을 흔히 죄의 보편성이라고. 죄는 편만하게 퍼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 은혜는 보편적이지 않아요. 은혜는 특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의 보편성, 은혜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12절과 13절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신학적. 그러니까 죄는 편만하게 퍼져버리고 말았지만 은혜는 오직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수적인 사건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건이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흔히 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죄의 보편성, 은혜의 특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쁜 말이 잘 퍼질까요? 좋은 말이 잘 퍼질까요? 아유 대답을 찰떡같이 아시네요. 아주 그죠? 나쁜 말이 잘 퍼집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거룩이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의 죄악이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주로 우리 죄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은요.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1도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선배님과 통화할 일이 좀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또 코로나 지나오면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물으면서 목회 이야기도 하고 서로 간 교회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시대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잘 절제하고 인내하고 잘 살아야 된다. 뭐 저도 이제 초보 목회자니까 이런저런 상담도 드리면서 좀 길게 짧지 않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한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젊으니까 잘못 생각했던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힐 오르신 지금 장자교단인데 이게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마음에 이제 제가 저도 청년 시절에 결심하여서 소명받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조금 부족하게 살더라도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영적인 존중, 명예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꺼이 그래서 저 때는 뭐 한 4대1, 5대1 됐습니다. 신학대학원 들어가기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뭐 재수 삼수하는 분들 많았고 그랬습니다. 저는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자랑을 잠깐 해봤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했죠, 제가? 아, 그래. 미달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냐면 어떤 게 목회자로서 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더 인내하고 절제하고 살자 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상받지 못할 것까지 생각해야 돼. 제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저도 야비하고 인간적인 게 있어서 어떤 생각이 가끔 쑥쑥 올라오냐면 거룩하게 살고 절제하게 살고 이딴 거 다르게 살면은 조금 더 보상도 있으면 좋겠고 공로가 나한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켠에도 있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그 통화 뒤에 저도 한두 줄을 끙끙거리면서 기도도 하고 마음의 정리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쉽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 우리의 거룩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 내 거룩이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례 있어요. 우리 아내분께서 예수를 처음 믿으셔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돌아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기에 아내 되는 분의 거룩이 그 남편을 바꾼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로 바뀌어졌다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은혜가 작동된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거룩은 세상을 바꾸질 못합니다. 거룩은 전염되질 않아요.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1도 바꾸질 못합니다, 1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다소간의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을 아실 거예요. 우리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책임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이 주신 책임이고 거룩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부정은 어떻습니까? 금세 퍼집니다. 부정.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말, 성도의 행실 등등은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요. 이것이 죄의 보편성이고요, 죄의 엄중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요일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10주 정도 공부하게 될 텐데 그것을 마치고 나면은 잠언이나 전도서로 갈 거예요. 잠언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로 있습니까? 주로 어떤 이야기래요? 야고보 사도가 잠언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어떤 이야기를 했죠? 주로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의 재갈을 물고 이게 통제만 가능하면 굉장한 거룩한 성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왜요? 부정은 금세 퍼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기는 흔히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위에서 굴리면 뭐 밑에 눈덩이처럼 막 커지는 효과가 막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막 MSG가 여기 막 쳐지고 막 커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죄의 보편성이고 부정의 전염. 부정은 금세 전염이 됩니다. 이미 율법에서도 말한 바예요. 자, 이 두 가지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전언하세요. 자, 14절 가보실까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 나라도 그러하고 이 백성이 그러하다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3자와 타자화 시키면서 표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서운함이 지금 느껴집니다. 어떤 해석자가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 나라가 그러하고 이 백성이 그러하대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 14절 다시 눈을 더 보시면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대요. 그들의 손에 모든 일이 뭡니까? 제사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드리는 것은 뭡니까? 제사에 드려지는 예물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부정과 거룩이 만나서 부정이 된 거예요. 학계에서는 더더욱 지금 알 수 없는 이야기, 지금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성전을 짓는 거룩한 일도 그렇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일도 그들이 그들의 삶에 바빴던 그것을 보았을 때 부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결과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런 깨닫지 못한 이런 것을 주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뭐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내렸다고 말하고요. 자, 1장으로도 좀 돌아가 보실까요? 1장 6절로 가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1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잘 보세요. 많이 뿌리는데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함. 먹으면 배불러야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함. 마셨는데 갈증이 남아있어요. 입어도 안 따뜻하대요. 일꾼이 삭슬 받아도 전부 다 구멍 뚫어진 주머니로 전부 다 술술술술 새 나가고 있대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2장 17절로 되돌아가 보시면 끝머리쯤에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켰어요? 못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못했어요, 지금. 지금 징조를 보이셨으나 그들이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돌이키지 못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어제 한참을 두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아니 이 정도 했으면은 왜 못 알아듣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막 하나님이 우박 재앙 내리죠. 깐부기 재앙 내리죠. 1장 6절로 가보니까 지금 뭐 마셔도 갈증도 사라지지 않지, 먹어도 안 배부르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왜 못 깨닫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은 곧 비가 내릴 거 너희들이 알고 있지. 남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곧 여름이 올 걸 알고 있지. 그런데 자 누가복음 12장 56절 올려주실까요? 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2장 56절 다 같이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을 해요 못해요? 분간을 그 시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도. 그러니까 학교의 시대만큼이나 지금 시대 때도 너무나도 확실한 징조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보니까 우리나라 기온 상승 속도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배라고.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 곧 1, 20년 안에 아마 이 기후재앙으로 나라가 지금 두쪽강 날지도 몰라요. 저 남쪽에 막 물이 말라가고 지금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고 갑자기 안 내리고 막 난리가 나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전국마다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 우리는 흔히 원인과 결과로 추론을 합니다. 먹으면 배불러야 돼요. 배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악인이 승승장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고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막 의인이 고통을 받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확실한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못 깨닫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못 깨닫느냐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올려주실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다 같이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음. 자, 그대로 두시면 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은 비가 내리는 그 재앙이 임하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 백성들이 했던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제가 그럼 여쭙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가 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깜짝 놀라는 거.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다음 주 개똥 타는데?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좋은 게 가장 좋은 것을 잡아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학계서 2장 15절과 18절에서는 세 번씩이나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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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너희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에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주시기로 결심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이런 약속을 줍니다. 19절. 자,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지금 어떤 질문을 하는, 너희 창고에 씨앗이 남아있어? 보니까 없어요. 씨앗도 없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혔어요? 못 맺혔어요? 열매도 없고 지금 종자도 없어요. 어제까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요, 그러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재앙이 가득해요. 어두워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성도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 길을 쭉쭉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주님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재앙의 때도 자기의 백성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전부 다 승리하여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